사도행전 16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1번째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치료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 거룩한 분, 의로운 분, 생명의 주, 선지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씨 등으로 제시합니다. 이 치료자께서는 생명의 기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시기를 누립니다. 선지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측면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이 치료자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 바울은 이 치료자를 더 한층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분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의 돌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곧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더 심층적인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의 모퉁이 돌.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인 처소의 건축을 위한 돌이 되시려고 성육신 안에서 오셨건만 마땅히 건축자들이 되어야 했을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돌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분을 배척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그분을 쓰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단지 일반적인 하나의 돌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하나의 평범한 돌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나의 특별한 돌, 곧 건물의 벽돌을 연결시키는 매우 탁월한 돌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소의 모퉁이 돌입니다.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지식.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 예수님께 데려왔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선포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하나의 돌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베드로, 즉 하나의 돌이다. 나는 돌들을 가지고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해한 것 같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생명주는 영이 그의 속으로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후 또한 경륜의 영이 그에게 불어온 후 베드로는 그 영의 사람, 즉 속에는 본질의 영을 갖고 있고 위에는 경륜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는 확실히 하나의 돌이라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새 이름, 곧 돌을 뜻하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나중에 그분은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셨고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야 나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 이해하겠다. 이런 이해를 가졌으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건축자들에게는 버린바 되었지만 모퉁이돌이 되신 주 예수님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베드로가 연로해졌을 때 그의 첫 서신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산돌이신 주님과 산돌들인 믿는 이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고 존귀하게 되신 하나의 산돌인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들 같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치료자이신 분을 하나님의 종, 거룩한 분, 의로운 분, 생명의 주, 선지자, 땅의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될 시로 알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심도 알았습니다. 나는 역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의 돌이라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가르쳤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만 종, 거룩한 분, 의로운 분, 생명의 주, 선지자, 시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의 돌이십니다. 4장 12절에 따르면 이 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돌이신 구주입니다. 돌이신 구주로서 그분은 견고하고 강하며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돌은 반석이시요, 기초돌이시요, 모퉁이돌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서는 그분이 심지어 머릿돌이시기도 함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이십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음.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에서 모퉁이돌이요, 기초석이요, 머릿돌이요, 심지어 모든 돌들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범신론을 가르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거짓된 비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요, 공기요, 물이요, 빛이요, 문이요, 옷이요, 거처라고 말하지만 확실히 이것은 범신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실 자격이 없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기, 의복, 문, 거처 등이 되실 자격이 없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기초석, 모퉁이돌, 머릿돌, 모든 돌들이 아니십니까? 확실히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이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자격들을 떨어뜨려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는 것, 즉 그분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이라고 거짓 참수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시오 또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이분의 충만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곧 만유를 포함한 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이름이 왜 그리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능력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며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만유를 포함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 아버지, 아들, 그 영, 반석, 기초석, 모퉁잇돌, 머릿돌, 문,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음료, 우리의 옷,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능, 우리의 행함,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시력, 우리의 들음이십니다. 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의 모든 것을 다 나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새 용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회 교부들과 종교 회의들과 전통적인 가르침들에서 사용된 용어들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커다란 제한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한을 돌파하고 그리스도의 만유 포함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새 용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 신학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며 심지어 오도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들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시라는 방면을 지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건축하는 돌이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세게 치는 돌, 번식하는 돌, 건축하는 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실 뿐 아니라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세게 치는 돌이시기도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세게 치는 돌이신 자신에 관해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신뢰하는 기초돌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시고 열국들에게는 세게 치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에 따르면 돌이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에 열국들을 세게 치실 것입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요 세게 치는 돌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건축하는 돌이시요 심지어 번식하는 돌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건축하는 돌이 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의 번식이 되었고 지금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건축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이십니다. 그분은 돌이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과 열국들에게 각각 걸려 넘어지는 돌과 세게 치는 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번식하는 돌이시요 건축하는 돌이십니다. 진흙으로 된 사람에서 돌로 된 성으로. 성경에서 돌은 하나의 주요 항목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사람은 진흙으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돌 사람이십니다. 성경 끝에 곧 계시록에 돌의 성, 즉 돌로 지어진 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흙 사람으로 시작해서 돌 사람으로 계속되며 돌의 성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돌에 관한 성경 안의 계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연구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요구됩니다. 기술들이 결여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표적들과 기사들, 베드로의 그림자 등과 같은 것만을 주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하는 돌이신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경의 맨 처음에 생명나무와 강과 돌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또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도 봅니다. 그 강과 관련해서 창세기 2장은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거듭하여 돌에 대해 읽습니다. 예를 들면 호마노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어깨 위에 있고 열두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 돌들 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분이 보시기에 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또한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28장 16절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대적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초돌이시며 모퉁이돌이십니다. 더욱이 스가랴서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신약에서 우리는 돌에 관한 것을 더욱 많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의 돌이라고 부르셨고 그분 자신이 반석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돌들인 믿는 이들로 건축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미 놓여진 유일한 기초이심으로 우리는 응당 이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주 예수님이 산 돌이시라는 것과 우리 역시 산 돌들로서 신령한 집을 건축해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이 흰 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보석들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4장에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결국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으며 크고 높은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들로 구성된 열두 기초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살펴본다면 그 성이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돌에 관한 투명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이들이 성경 안에서 돌이 하나의 주요 항목이라는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돌이신 구주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벽옥의 모습을 가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계시록 4장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벽옥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그러한 용어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3일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3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벽옥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벽옥의 모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매우 참된 의미에서 벽옥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까? 전통적인 신학에 신뢰를 두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신학에는 성경 안에 많은 문제들에 관한 너무도 많은 제안과 눈먼과 가리는 수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겨우 적은 부분만을 보았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진장합니다. 영원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오, 우리가 본 것은 얼마나 적은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절대로 부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통치하는 원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이 원칙들을 따른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데서 지켜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전통 신학에 의해 제한받지 말아야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전히 통치하는 원칙들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돌에 대한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첫 번째로 호마노가 나오며 그런 다음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최종 완성의 벽옥성이 나옵니다. 이 성의 모습과 성벽과 첫 번째 기초석은 모두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모퉁이 돌이 되신 돌이라고 언급한 것에는 얼마나 많은 진리가 지적되고 암시되어 있는지.